마지노선이라는 그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종종 사용하는데 이 마지노선, 네 자가 되기 때문에 사자성어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최후의 보루라는 의미를 가졌는데 절대로 하락해서는 넘어서는 안 되는 마지막 선을 의미합니다. 마지노선은 프랑스의 육군 대장이었던 마지노 장군의 이름에서 나온 말이에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프랑스는 독일군의 공격에 의해서 너무도 많은 프랑스의 젊은이들이 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처참한 것을 보고 다시는 이러한 비극을 겪지 말아야 되겠다 해서 든든한 방어 진지를 구축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 일을 계획하고 추진한 사람이 프랑스 당시 육군 대장이었던 앙드레 마지노 장군이었습니다. 1927년부터 36년까지 장장 9년 동안 그것도 경제공황이 가장 심했던 그 당시에 160억 프랑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가지고 지형을 이용한 벙커를 만들고 전차를 막아내기 위해서 2중, 3중 철골 벽을 세우고 독일 나치군의 진격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조망을 세우고 콘크리트 벽을 6m 높이로 세우게 됩니다. 또 지하를 파가지고 발전실 탄약고 또 군인들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침실을 요새를 세우게 됩니다. 1940년 5월에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되고 그 유럽에서 일어난 전쟁 가운데 독일 나치군이 프랑스를 공격하게 됐는데 그 마지노선을 피해가지고 그 위해를 건너뛰게 됩니다. 벨기에와 룩셈부르크 그 국경선을 이용해가지고 프랑스를 침공하게 되고 프랑스는 어처구니 없이 다시 한번 또 독일 나치군에게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철저하게 준비를 했는데 마지노선이라는 그 요새가 지어졌는데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아무리 보호하려고 해도 인간이 만든 인간의 기술과 능력으로 세운 보호막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주는 교훈 이야기라고 믿습니다. 철통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세상에 완전한 피난처는 없어요. 한국에서 지난주에 저 강원도 고성 삼척 지역에 한국 역사상 가장 큰 산불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재산 피해를 입혔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고 정말 너무도 안타까운 그 마음을 듣고 읽으신 분은 들었을 것입니다. 정말 너무도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한 산불 또 거기다가 시속 30mm의 그 빠른 그 태풍이 부는 바람에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고 정말 생명만 건질 수 있는 그 위태위태한 사고였었습니다. 말은 그 거대한 소나무 산만 태운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생활하면서 평생 동안 일궈놓은 터전. 어느 분은 평생 일하다가 이제는 깨끗하고 조용한 그곳에서 은퇴생활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아담한 집을 짓고 자기가 오랫동안 모아둔 좋은 취미생활 할 수 있는 것을 다 준비해뒀는데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된 것이죠. 이제는 이곳에서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과실을 만들어서 생활해야 되겠다. 과실수를 십몇 년 동안 잘 기르고 소를 잘 양육해가지고 생활을 준비했는데 다 불타 없어지고 그 황량한 잿더미를 바라보는 그 이재민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은 안타까움을 여러분도 느꼈을 것입니다. 조금만 피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 그럴 수 없지 그냥 겪게 되는 것이 인생의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노선도 여지없이 무너지게 되는 이 세상 생활이에요. 사람들은 인생의 뒤를 봐주던 든든한 배경이 내가 믿었던 대상이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할 때 실패할 것처럼 인생이 완전히 망가질처럼 두려워하고 염려에 빠집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내 곁을 떠날 때 두려워하며 의지했던 친구들이 그 사람이 나를 멀리할 때 고독과 배신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로 염려하고 두려워할 대상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여러분의 인생에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은혜의 시선이 떠나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 이가봇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가봇은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 사람에게 더 이상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인생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린다 해도 결국 공허와 허무와 하나님 앞에 무미로 끝나는 인생이 됩니다. 성경의 개인의 생사화복, 국가의 흥망성쇠는 완전히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난 우리 조국, 우리 대한민국이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고 그분의 임재가 항상 머무는 복된 은혜가 있는 그런 회복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지금 22절까지 말씀이지만은 시간 관계상 11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3장에 걸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라는 그 두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전쟁에 대한 결과, 그 또 다른 전쟁에 대한 그 성경적인 해석이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 것을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인 4천 명이 패배하는, 목숨을 잃는 비극적인 사건이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3절로 가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4절입니다.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전쟁이 한창 벌어지는 그 진중으로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패배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 그 원인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주신 그 상징물, 은혜를 더 신뢰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이스라엘 진중으로 가져왔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지성소에 앉혀있던 언약궤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너무도 급하고 위태위태한 그런 전쟁 상황이 있었겠죠. 그곳에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같이 덩달아 따라오게 됩니다. 5절 보면은 그 언약궤를 가져오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온 이스라엘 군인들이죠, 큰 소리로 외침해 땅에 울린지라 말합니다. 이것은 두려움이나 경외감에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조화에서 오는 거예요. 야, 이제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했다. 블레셋 저 적은 이제는 우리에게 밥이다 하는 그런 추측과 기대감에서 큰 소리로 좋아서 그냥 외치는 것이지요. 너무나 큰 소리 외쳐가지고 땅이 울릴 정도로 진동했다. 성경이 기록합니다. 언약궤가 무엇이에요? 사진을 보겠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이 적은 돌비가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라는 그 음식,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주실 때 이유가 있습니다. 영원한 언약이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가 해결되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죽음에서 부활한다는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이 언약궤를 덮은 것을 속지사라 말하는데 덮다는 것이지요. 인간의 저지른 모든 죄와 부끄러움과 허물을 다 하나님께서 덮어주셨어요.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는 내 앞에서 깨끗하다, 거룩하다, 성도라는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이 죄를 지고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죄를 용서받는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언약궤를 통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죄 용서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아, 내 인생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는 것을 이 언약궤를 통해서 잊지 않도록 기억해 주신 거예요.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갔습니다. 이제는 승리할 것이라고 외치고 땅이 진동할 정도로 좋아했는데 이것은 그들이 어느 날 갑자기 떠오른 발상이 아닙니다. 성경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유당을 건너갈 때 앞에 보이는 사진처럼 언약궤를 메고 유당강을 건널 때 유당강이 갈라지고 여리송의 고성과 전쟁에서도 언약궤를 메고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 따라갈 때 여리고성이 저절로 무너지게 되는 승리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는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 가운데 12지파가 언약궤를 중심으로 항상 텐트를 치고 생활했었습니다. 그 위에 구름과 불기둥이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언약궤 그 자체에 신비한 능력이 담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약속이죠, 약속. 언약, 약속입니다. 무슨 약속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약속을 줄 텐데 너희들이 이 약속을 지키면 내가 너희들을 복주고 지켜 돌봐주겠다는 거예요. 지키지 않을 때는 이 언약을 파기한 그에 대한 대가를 묻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이 전쟁을 보면은 이 전쟁에서 패배한 것은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당이 받아야 될 심판인 거예요. 패배할 수밖에 없는 전쟁인데도 그들은 벌써 언약궤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승리했다고 착각해 둔 것입니다. 그만큼 영적인 분별력이 그들 가운데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분명한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세상에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사람이 할 때 저 사람 뭔가 홀렸나 봐 그래 말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분명한 건데도 그런 판단과 결정하게 되지 홀렸다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영적인 무지와 욕심과 교만에서 나온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 것이라고 자신만만했는데 나의 욕심이에요. 이것은 내가 분명히 성공할 것이라고 여겼는데 은퇴 자금을 다 모아가지고 투자하고 사업을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다 자본금을 까먹게 되는 일이 얼마나 종종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은 선하신데 왜 나에게 이런 실패를 주시는가? 대답을 찾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보면은 나의 실패를 놓고 내가 급하게 일을 저질러 놓고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죠. 금식하며 겸손하며 그에 대한 이유를 주님으로부터 듣고 대답을 받고자 하는 크리스천들은 많지 않습니다. 예기치 못한 일들을 만나게 되면 대부분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스스로 자신을 그냥 고립시키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찾아갑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서 나의 억울함, 답답함을 하소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듣는 내용이 사람의 생각이 되고 사람의 관점으로 그 문제를 보고 해석하면서 그 문제를 사람의 경험으로 대하다 보니까 점점 그 문제가 소용돌이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모든 일들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이 그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일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른 문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3절 4절 말씀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말씀했습니다. 세상은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사람은 어떤 모양이든지 서로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가정에서 교육,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직장과 사업체에서도 손님과 또 주인으로서 그 과정에서 상대를 의지하고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지내게 됩니다. 어떤 때에는 나도 모르게 비현실적인 기대감을 그 사람에게 주기도 하고 나중에 실망과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오늘 말씀에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는 인생, 그 사람뿐만 아니라 나도 포함돼요. 나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이 일체 사람을 절대로 믿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을 신뢰하고 존중하고 믿어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말씀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결정적인 문제를 만났을 때예요. 하나님께서는 인생과 하나님 중에 어느 쪽을 택하실까를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이때 대부분의 크리스찬은 물론 하나님을 의지하죠. 하나님의 뜻을 찾죠. 하지만 마음과 생각은 그렇게 돼도 중요한 것은 실제 생활에서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냐, 이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 신앙을 요구하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 않았다는 것을 그들의 어처구니 없는 실책을 통해서 본문은 배워주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시요 왕이시요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신 참되신 능력의 주가됨을 고백하며 그분의 인도함을 받을지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두 번째 중요한 내용입니다. 나의 생애와 가정에서 하나님의 임재, 영광이 항상 머물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머물다 본문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머문다 무슨 뜻일까요? 쉽게 설명해 드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분이 가지고 계신 신적 속성, 그분의 권세와 능력과 사랑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함께 싸워주십니다. 광야의 길을 내려주시고 사막의 강을 만들어주세요. 이것을 가르쳐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부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듣기만 들어도 마음이 기쁘고 든든해지는 이름이에요. 시편 23편 4절,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에서 새 번역으로 제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니는 처절한 낭패와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멘. 그 사람이 아무리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지나는 힘든 상황이라 해도,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왔다 가도 떠납니다. 그 과정이 아무리 지금은 너무 가난하고 부자할 것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 소망이 있을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인생을 회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형들의 모함을 받고 깊은 구덩이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굽의 뇌로 팔려가게 되고 감옥에까지 끌려가서 너무도 어처구니 모함 속에서 지내만 됐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도 불행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에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좋은 만남의 복을 주셔서 한 나라의 국가적인 재난을 그를 통해서 극복하도 길을 열어주신 내용이 창세기 성경에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00년 이상 뇌로 살다가 모세를 통해 해방되고 홍해를 건너 수십 년을 물 한 방울 나지 않고 풀 한 폭이 싹이 돋지 않는 죽음의 땅 광야에서 살게 되었어요. 아무리 끈질긴 유대인이라 해도 어떻게 그들이 40년을 버텼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과 함께한 거예요. 하늘에 있는 구름과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심을 늘 기억해 주셨어요. 그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어떻게 보고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골로새서 1장 27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이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도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다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나가면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그러나 주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 주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을 인생의 최고 가치로 믿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것, 성경에서 보여주는 인생의 비결임을 믿으시고 정말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네, 찬양 가사로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매일 생활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가까이며 그분의 음성 가운데 따라가는 믿음의 삶 이루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어디에 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10절 11절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린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과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두 번째 전쟁입니다. 이 전투에서 완전히 참패를 하게 됐습니다. 이걸 보니까 사람이 너무도 어리석었어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는데도 언약궤를 갖다 놓으면은 승리의 역사가 기적이 나타날 줄 알고 그들은 철석 믿게 된 거예요. 법규가 있으니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 의심하지 않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패배했어요? 철저하게 망했습니다. 처음에는 4천 명이 죽고 두 번째 전쟁에서는 법규도 빼앗기고 3만 명이 죽게 됐습니다. 전사하게 됐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하스 언약궤 바로 옆에 있었는데도 두 번째 전쟁에서 죽임당하고 엘리는 법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의자에 넘어져 목이 부러져 숨을 거두었다. 사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나게 됐어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못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 본문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 생각에 그들의 신앙, 그들의 믿음, 하나님의 은혜는 언약궤만 있으면 된다는 너무도 영적으로 보면 미숙한 단순한 생각에 빠져있던 거예요. 그러나 21절 22절 말씀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기 때문에 영광이 떠난 것이 아니라 궤를 빼앗긴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을 분명하게 증명했다는 거예요. 엘리의 며느리는 아일라타가 죽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떠났다. 그 처절한 그 슬픈 이야기를 말하고 아들의 이름을 이가붙이라 지었습니다. 아들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이제는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은혜의 증거에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떠나고 있었어요. 은혜와 축복의 손길이 그들 가운데 이제는 점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에는 예언의 말씀 이렇게 기록됩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 않게 하시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에게 미리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셨어요. 또한 너무도 어린 사무엘을 일깨워가지고 밤에 음성을 통해서 미리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 가문에게 전해줬어요. 왜 그랬습니까?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빨리 이 말씀대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믿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은혜와 궁유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 그러나 그들은 말씀을 무시하고 그들을 지냈을 때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 가문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내용이 예레미야에서 나오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우상 숭배에 대한 죄로 반드시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성을 아무리 지키려 해봐야 소용이 없다. 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항복하고 나중에 때가 되면은 70년이 회복이 될 텐데 그 때를 따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때 거짓 선지자들이 전에는 괜찮아, 좋아, no problem, 그냥 이대로 지내, 그들의 말에 현혹해서 듣게 됩니다. 결국 더 무시무시한 어려움을 겪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궤를 주신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고 은혜로운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것에 대한 외적인 상징이에요. 언약궤 자체로는 하나님의 능력, 승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들과 떠났어요. 왜요?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가 미리 주어졌는데 그 말씀을 너무도 사람의 말처럼 가볍게 여겼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 일깨워주는 거예요. 언약궤가 하나님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특별한 은혜의 방편이 된 것처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많은 은혜와 복을 이미 주셨어요. 언약궤의 십계명, 이제는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 구약, 신약,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은 가지고 보고 있고 듣고 살아갑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교회도 주셨어요. 은사도 주셨어요. 직분도 주셨어요. 젊음도 건강도 시간도 사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 때도 어마어마하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판단과 계산으로 부담의 대상을 여기면 안 돼요. 은혜를 떨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들고 전쟁에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을 두 번의 패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 어디예요? 하나님을 잘 경유하고 말씀을 듣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계속 놓지 않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은혜를 받았다 해도 그 은혜에 합당해 살지 않고 주도권을, 인생의 왕권을 하나님께 내어놓지 않고 계속 내가 하나님이 계신데도 주인 행사하게 되면 이 은혜는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주 음성 위에는 그 찬송이 있습니다. 446장인데요 주 음성 위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4절입니다.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사절이 중요합니다. 예,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주시고 언제요?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주께서 함께 하시고 그분의 능력과 임재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가 떠난 집은 점점 허물어지면서 거미가 들고 폐가가 되고 흉가가 되어버립니다. 집은 사람이 살아야 돼요. 하물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떠난 사람의 속사람은 얼마나 내면이 황폐하고 무질서하게 되겠습니까? 임마누엘이 세상에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나님이 사람으로부터 따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없어요.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는 그들이 늘 하나님의 임재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진 것, 보여줄 것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주 앞에 존귀한 자로 쓰임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의 길에 빛이 되고 등불이 되어 순종할 때 주께서 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놓치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영적인 지표, 말씀의 순종과 함께 두 번째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어떻게 사랑해요? 진심으로, 이 부사가 중요합니다. 잠언 8장 17절 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에 가져갔던 언약궤, 온 율법과 하나님의 그 약속의 그 핵심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신앙이 거룩하고 외적인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나의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알았더라면은 먼저 그들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진단했을 거예요. 아, 우리가 언약궤를 들고 두 번째 전쟁이 나기 전에 내 마음을 한번 보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위적으로만 사랑을 표하는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갈망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고, 없으면은 전쟁을 가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회개와 용서를 구하자. 그렇게 됐더라면은 두 번째 전쟁은 달라질 수 있을지 모릅니다. 자신의 필요에만 급급하다 보니까 더 큰 비극을 자초하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크리스찬들이 주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 원인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 38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드는 계명이요. 40절 보면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들고 갔던 언약궤에 대한 핵심은 사랑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언약궤는 있었지만은 그들의 마음에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빠졌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흠집을 계속 발견해가지고 대들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으로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공경합니다 말했지만은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볼 때는 전통을 빌미삼아 부모 공경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충격받았겠습니까? 주님은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지적하셨고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외적인 것을 보고 예수님을 비난했던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눈이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기독교가 너무도 무기력한, 유약한 종교처럼 보여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해도 제대로 믿어주지 않아요, 이제.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전심이 신앙생활 속에 들어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점점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개인적인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사무엘상 2장 3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번 나눴지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사랑은 마음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부분 속에 나타나지요. 몇 주 전에 어느 분이 이런 봉투를 저한테 주셔서 목사님 이 헌금에 대해서 좀 축복하고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우리 주일학교에서 오늘 같이 예배드린 주일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헌금을 준비했습니다. 여기에 지금까지 모아둔 헌금을 다 모아가지고 썼어요. 투가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좋은 스티커를 또 무지개를 통해가지고 아름다운 꽃을 해가지고 이렇게 투가할 하는 게 드렸다는 것이죠. 이 사랑의 표현 참 제가 얼마나 많은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도 기쁜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또 기뻐 받아주시겠습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더 이상 나와 상관없는 인생을 살도록 내버려 두겠다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 만드는 임마누엘의 삶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도저히 함께 하실 수 없는 이기보세 상태인가를 점검할 수 있게 되기를 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면 그 개인의 인생, 가정 미래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바른 신앙 양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 쉐키아가 임하게 될지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나와야 돼요.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신앙 생활은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첫사랑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다른 어떠한 즐거움보다 오직 주의 영광을 구하시고 영광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분께 맡겨드려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노선이 완전히 무너진다 해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방패와 피난처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주인 한 주간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그분을 존중하는 믿음 생활을 통해서 쉐키아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복된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